1944년 6월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을 무렵 일본인, 일본 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미국 정부는 루스 베네딕트라는 인류학자에게 저서를 집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 그녀는 평균적 일본인의 행동과 사고의 틀을 연구하여 저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국카와 칼이라는 책입니다. 현재도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저서로서 인기가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책 저자인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일본에서 4년 정도를 거주하였는데요. 어쩌면 루스 베네딕트보다 더 많은 일본인과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은 일본 문화를 접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분명 루스 베네딕트보다는 객관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재맨의 일본연구소 25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무라야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일본인한테 이제 들었던 이 문장 중에 하나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니폰노 비즈니스와 10분 말 이런 단어를 들었거든요. 일본의 비즈니스는 10분 전, 그러니까 네.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일본인이시잖아요, 선생님. 네. 네, 공감을 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네. 여유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하면
네.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조금 더 그런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배려라고 할까요?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반대로 다른 의미로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11시나 12시에 약속이 있으면 선생님은 네. 몇 시에 가십니까? 한국에서는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옛날에 그 가이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안내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그 단체 선님들이 일본에 들어오는데
네.
공항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네.
나올 때까지.
네.
그때는 보통 1시간 전에 갔었어요.
뭐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늦을 수도 있고 또
네네.
일찍 도착할 수 있잖아요.
네네.
모든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여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한 뭐 제가 그런 생활을 한 9년 정도 계속했기 때문에 그게 언젠가 그 몸에 배워서
네.
항상 여유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고
네.
나가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는 항상 이제 시간 이제 약속을 할 때 이 상대가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에 따라서 조금 신경을 본의 아니게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본인과 약속을 할 때는 조금 더 뭔가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될 것 같고 한 10분 전에는 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한국인하고 약속을 하면은 뭐 친한 친구는 좀 늦어도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정시에 맞춰가는 게 뭔가 딱 이게 예의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상대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근데 우리가 알아볼 인물은 이 시간을 매우 철두철미하게 지킬 것 같은
네.
네,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네. 네. 오늘 누구죠? 저희가 알아볼 사람이?
예, 타나카 카쿠에라고 합니다.
타나카 카쿠에.
예.
일본의 이제 정치인
그렇죠.
입니다.
뭐 그동안 계속 제가 문화 반면에서
네.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번에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뭔가 그 선생님이 뽑아 오신 뭔가 이유가 있겠죠.
타나카
카쿠에라는 사람이 요즘에 일본에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인기가
그래.
많다기보다 뭐 다시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미 이 사람은 지금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죽었는데 다시 네. 이제 책이나
네.
서점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이유를 오늘 방송을 이거 들으면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사람이 그 활동했던 시기가
네.
말하자면 일본의 고도 성장기,
고도 경제 성장기죠. 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물론 수상으로서
네.
하나 그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경제 부흥을 했다.
경제 부흥을 했다.
예,
네.
그리고 또 일본이란 나라가 강력해졌다.
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걸 또 그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고도 경제 성장기 때 그
예.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분위기.
네.
그렇군요. 인간적인 면에서도 아마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은
네.
뭔가 조금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 일본의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흔히 뭐라고 할까요? 이제 아버지가 정치인이거나
네.
또는 뭐 할아버지가 정치인이거나 이런 가족이 많은 것 같아요. 가문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타나카 카쿠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원래 그런 가게가 아니라
네.
니이가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 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죠.
고시히카리로.
예, 예, 예. 네. 지금은 뭐 신칸센도 개통되고
네.
도쿄에서 갈 때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지만
네.
옛날에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네.
그래서 뭐 한마디로 하면 좀 못 사는
아.
지역,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네.
그런 그 시골 같은 데서
네.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전치인하고는 전장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근데 하도 그 집이 가난해서
네.
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네.
농가이면서도 그 잉어 그 양식한다든가
잉어 양식을 네, 하면서 그리고 이제 농업을 하고 네, 네.
그 뭐 그 소를 번식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든가
네.
뭐 그런 사업을 시작하다가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그 더 가난해진 거죠. 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서 그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뭐 학교도 제대로 못 갔죠.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의 고등과라고 하는 데가 마지막 졸업 자격입니다.
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네요. 예, 예. 이 몰락한 가정에서 태어나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네.
내가 뭐 학교 다닐 수도 없고 그러면 뭐 농가 집을 도와주거나 뭐 그렇다면 그래도 못 살아요. 그래서
네네.
당연히 독립해서 일찍부터 뭔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콘서트 회사라든가
네.
또는 무역회사에 뭐 페달론 네네. 같은 뭐
네.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네.
계속 그런 아무튼 돈벌이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
경제활동을 어릴 때부터 경제활동을
네.
했군요.
네. 네.
아. 그리고 군대에도 잠깐 들어갔다
그렇죠.
봅니다.
뭐 네. 그때 그 타나카 카쿠에가 1918년에 태어나서
네.
39년
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시기죠.
네네. 네. 아직 네. 이제 뭐 태평양 전쟁은 조금 발발하기 전에
네네.
네. 입대를 했군요.
네. 그때 입대를 했는데 폐렴에 걸려가지고
폐렴.
네. 네. 그래서 전역을 했어요.
네. 의가사 전역이라고 한국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가 아파가지고 전역을 하는 경우거든요.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단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네.
다시 한번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게
그 자신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회사라기보다 건축사무소인데요.
타나카 토건공업이라고 하는 건축사무소인가요?
도건공업은 그 다음이에요.
아, 그 다음이었고요. 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건축사무소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무소를 경영하면서 나름대로 그 상업학교 같은 사립학교
네.
약간 잠깐 그 다니면서
네.
뭐 건축이나 토목에 관한 지식도 배우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43년도에
네.
타나카 도건공업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죠.
그렇군요.
네.
한국에도 잠깐 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45년.
45년이면 종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직전에.
네.
그때 그러니까 도목회사를 경영했기 때문에
네.
어떤 다른 회사가 공장을 갖다가 한국에 그
네.
대전에 세운다고 했어요.
아.
그 공장을 만드는 일 때문에 건너갔어요.
네. 거래처 같은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가 그 대전에서 전전을 맞이하게 되죠.
전쟁을 종전을
전쟁.
맞이하게
네. 네, 네.
맞이하게
그래서 되네요. 다시 일본을 귀국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다행히도 그때 자신의 회사 그 타나카 토목공업이라는 회사는
네.
무사했습니다. 일본에서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시 그 회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어릴 때 우여곡절이 많이
네네.
예,
고생을 많이 했었죠.
네,
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군요.
네.
참 어떻게 보면은 근대사의 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네요. 1918년에 태어났으면은 이게 1차 대전 끝날 때고 2차 세계 대전도 이제 겪었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종전 이후에는
네네.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 정치에 입문했다는 것도 뭐 특별한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그 사업을 통해서 네. 알게 된 네. 어떤 촌치인을 통해서 네. 권유를 받고 자신의 고향인 그 니가타 그 네. 지방 선거구에서 네. 처음으로 입후보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 처음에 이제 당적이 민주당이네요.
예.
이게 이제 청취자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민진당이라는 당이 예. 있고 민진당 전에 이제 민주당이 예. 2009년부터 12년까지 네네네. 정권을 잡았는데 그 민주당하고는 조금
네, 전혀 관계 없어요.
무관한 예전에 이제 네.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민당이란 당이 네. 원래는 자유민주당이니까
네.
처음에는 자유당하고 민주당이 있었어요.
네.
합병을 해서 자유민주당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주당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보수 성향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 민주당에서 이제 출마를 해서 니가타에서 네. 입후보로 해서 당선이 됩니다.
네. 네. 그때부터 네. 그 요시다 시게루란 아주 그
정치계의
네. 뭐 고목이라고 하는 그런 네. 사람을 알게 돼서요.
네.
그 사람은 뭐 인정을 해주는 거죠. 타나카 카케 그 재능으로 전치인으로서
네.
앞으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보호도 받고 지원도 받고.
요시다 시게루가 46년부터 이제 수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전후 이제 가장 뭐라고 할까요? 일본 경제라고 할까요?
네.
그 일본을 이끌었던 이제
그렇죠.
거목 정치인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네. 수상이었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좀 눈에 띄게 되는군요.
네. 네. 그래서 법무 정무 차관이란 관직을 얻게 됩니다.
법무 정무 차관.
네.
아 그렇군요. 내각에서 차관 자리를
네.
꿰차게 됩니다.
네.
이때 나이가 보니까 별로
그렇죠. 18년생이니까
20대 후반 정도 되는
그렇게 되겠죠.
20대 후반의 차관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아주 그 젊은 정치인으로서 주목을 네.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러다가 뭐 한국도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 일본의 그 에너지는
네.
지금 현재는 뭐 석유나 그런 것이 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
네.
석탄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50년대 네. 뭐
근데 그 석탄이랑 아주 중요한 기간 산업을 그 국가에서 관리하려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전에 민간에서 했던 그 당관주
네.
또는 회사가
네.
그걸 많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때
국영화였군요. 국영화 과정이었군요.
네, 그렇죠. 네. 그때 그 당관주들을 회사한테 뇌물을 받았다
네.
하는 영의로 잡힙니다. 타나카 카쿠에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그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는데,
네.
근데 본인은 뭐 전혀 상관이 없다, 뭐
네, 그런 적 없다
주장을 네. 했었죠.
네.
근데 그러다가 그 구치소 안에서
네.
다음 선거 입후보를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세상에 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
감옥 안에서 입후보를 한다고요?
예, 네, 했습니다. 그게 인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당시에는.
오. 그럼 수감 중에 입후보를 해가지고 선거 네. 활동은요?
그러니까. 그때 보석 신청으로 해가지고
네.
나오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선거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한 열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예, 좀 짧았군요.
예. 그래도 그 사람이 처음에 나왔던 그 선거 그 니가타에서는 엄청난 인기가 있어서
네.
아무래도 그 사람의 그 죄가 없다는 것을 믿고 있는 그 유권자들이 많았었겠죠.
네.
예,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한국에서요?
네네.
아 예.
네. 네, 뭐 결국은 그때 또 뭐 당선을 했고,
네.
그리고 나중에 뭐 1951년도에는 그 뇌물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 결국 무죄를 받았네요.
네.
그렇군요. 니가타에서 입지가 매우 단단했던
그렇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것도 본인이 그렇게 뭐 극빈 생활을 했다는 견력을 갖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니가타 안에서도 좀 가난한 층에 속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또 젊은 세대
네.
앞으로 그 희망이 그때는 없었겠죠 아마도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밀어주면 앞으로 우리한테도 희망이 생길 거라고 해서 열렬히 그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저번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할 때 말씀하셨던 이마타이코
아 맞습니다
라고 하는 네. 자수성가 형.
그렇죠.
입니다.
네.
참 매력적으로 보였나 봐요. 그런 분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계는 계속 어떻게 정치를.
네.
네
그래서 워낙 그 사람이 뭐 자신이 그 토목회사 같은 경영한 경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주로 정치 그 영역에서도 콘솔 뭐 뭐 토목 그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도로 건설이라든가
네.
또는 공공 그 사업을 일으켜서
네.
지방에 좀 혜택을 준다
네.
또는 공유원 주택 같은 것으로 짓는다
네.
뭐 그런 일에 대해서 주로 관여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건축 쪽을 네.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나중에
네.
이것은 뭐 1972년도 이야기인데요.
네.
일본으로 또 계절론이라는 책을 쓰게 돼요.
정책 겸 네. 책이었죠. 네,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의 중심이 되는 부분은 그 일본으로를 그 신간센을 좀 전국적으로
네.
만들어서요.
교통망을요.
네. 네. 그러니까 신간센이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도쿄하고 오사카 연결될 정도밖에 네네. 안 됐었죠. 그럼 뭐 홋카이도로부터 뭐 규슈까지
네.
전부 다 그 연결을 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고속도로도 더 그 많이 확충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방도 발전시키는 거네요.
네네네.
지역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네. 지방 분권
네.
또 지방의 뭐 부흥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네.
1970년대 초에 뭐 벌써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그런 건 자기가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라는 부분도 좀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도 하는. 있지만 당연히 그 유권자들이
네.
밀어주면서
네.
우리 고향에도 좀 또 발전을 생기게 해달라 뭐
네.
여기가 있었 여기가 있었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키시 노부스케 내각 때 1957년도에 우정 대신
그렇죠. 키시라고 하면 아시죠?
아베 수상의
네,
외할아버지입니다.
네. 네 그때 뭐 30대입니다 아직도.
네,
그 나이에 어떤 하나의
네.
장관급이 되는 것은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네, 네.
장관이군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 또 네. 네, 처음에는 그 우전 대신,
네.
그다음에 또 대전 대신 지금 말하면 그 재무부 장관,
네,
그리고 그 자민당이랑 여당의 제일 중요한 직책으로
네.
뭐 한국에서 말하면 원내 대표 같은 일을 하는 간사장
네네.
관직에 취임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견제 산업성이라고 하는데
네.
통산 산업
대신
예,
장관. 장관이네요.
예, 그걸 다 역임했습니다.
네, 두루 겸직을 이렇게
네네네.
두루 역임을 했군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72년도에 수상이
네.
예, 됩니다. 총재가 네. 되어서요.
그러니까
네.
그 일본의 천치 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한국이 대통령제하고 또
네.
내각 책임제를
네.
어떻게 뭐 절정하거나 그런 것 또 나올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은 대통령제 없어서 계속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선거를 통해서
네.
제일 많이 의석을 확보한 전당의 대표자.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천재라고 말을 하지만
총재.
예, 그 당의 천재가 자동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단 국회 안에서
투표를 합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결국 그 수가 많은 쪽이
네.
이기게 되겠죠. 그래서 자민당의 천재 측 존리 대신 수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수당의 총재가 이제 수상이 자연스럽게 되는 물론 네. 그 과정에 국회 투표는 있습니다만
네네네.
네, 그런 시스템인데
네. 그래서 72년도에 그 사람은 처음으로 자유민주당의 존재가 되고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상이 되고 나서 뭐 이런저런 업적들이 있나요?
그렇죠.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교 면에서는
네.
그 중국하고 이제 국교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 모택동,
그렇죠. 예, 예, 모택동이나 주은내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 모택동 네. 일본어로 뭡니까? 모타쿠토.
모타쿠토라고 하죠.
주은내는요?
예, 주온라이라고.
주온라이요.
요즘 한국에서는 다 현지 발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마오쩌둥,
예.
그다음에 쩌원라이.
그렇죠. 일본 사람 아직까지 한자를 갖다 일본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강의할 때 가끔씩 나오는데 재밌어요. 이게 예, 마오쩌둥, 모택동, 모타쿠토 이렇게 이제 세계 국어로
그렇죠.
되는 거죠. 장개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초카이세키라고 예. 하죠. 일본어로 예. 초카이세키 맞습니까?
예. 초카이세키.
예. 예. 그래서 예. 그 사람도 이제 그 읽는 방법이 이제 한국에서는 장개석,
아.
예. 장제스 중국어로는 예. 일본어로는 초카이세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같은 인물인데 이상하게 예. 같은 인물 같지 않은.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제 주은래하고 모택동하고
예.
외교적으로
직접 만나서요
네.
이야기를 하고. 네, 그 당시에 그런 일도 있어서 다나카 내각의 지지율이
네.
70%를 넘었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네, 상당했네요.
정말. 네.
그리고는 이제 73년에 이제 전 세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석유 파동이라는
네, 것이. 석유 파동이 네, 일어나게
그것
때문에 되고요.
그래, 그때까지는 그래도 일본 견제가 순조롭게 네. 발전을 했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또 약간 그 하강하게 되겠죠.
네, 일본 경제도 타격을 상당히 많이 입은 걸로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자원이 없는 나라라서 네. 특히 에너지는 어떻게 하느냐 뭐 석유에 의지하는 네. 그러니까 석탄 산업이 사양화되면서요.
네네.
그래서 그 석유를 그전에는 그 계속 그 중동 지역에서
아랍 국가들한테
예, 네. 그쪽에서 그 수입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어떻게 하냐. 그때 다나카 학회는 일본의 국가로서의 중동 정책 중에
네.
미국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계속 지지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대립하고 있는 소위 그 아랍
뭐
이슬람교 네. 그쪽
네.
그쪽 나라하고 적극적으로 그 교류를 추진하면서
네.
그래야 그 나라로부터 그 석유를 순조롭게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원래 이 그 73년대 오일 쇼크가 4차 중동 전쟁 때문인데요. 이게 이스라엘하고 아랍 국가들의 대립 때문에 네, 아랍 네. 국가들이 이제 서양 국가들한테 석유 수출을 금지시킨
그렇죠.
내용인데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하고 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는데 네. 이스라엘 반대편 아랍들하고 네. 가까워지는 정책으로 석유를 이렇게 예, 수입하려고 했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유연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정책적인 그러니까 면에서 네.
직접적으로는 중동 지역하고의 국가적인 관계지만 사실은 네. 미국과의 관련하고
네.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에 따라가느냐
네.
아니면 독자적인 노선을 가느냐
네.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74년도부터 이제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다나카 카쿠에 하면은
네.
돈이라는 네. 이미지가 좀 떠오르기는 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네. 다나카 카쿠에 어떤 말을 남겼느냐 하면 하는 네. 그런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네.
역시 뭐 그 70년대라고 하면 뭐 그런 옛날 구식 상업방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도
정치인, 예,
그런
네.
많았었죠. 그러니까 돈으로 다 문제를 해결을 한다는
네.
뭐 그런 의미에서도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네, 네.
이마타이코라는 하는 말은 물론 뭐 집안이 가난하고 또는 네. 한력도 없이 자수성가했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쓰지만
네.
동시에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 역시 돈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자기가
네.
권력이라는 것은 바로 돈이다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게 바로 다나카 카쿠에도 그런 면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부를 축적했느냐
네.
예, 하나의 방법이 그 땅을
네.
쌍에 사다가
네.
나중에 어떤 천책을 통해서 그 지역의 그 땅값이 오르게 되면서
네.
일부러 오르게 하는 천책까지 했었어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내부적인 네. 이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아 이득을 보는.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한 어떤
사건이
그 언론인이 있었어요. 그 다치바나 다카시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 사람이 문해춘추라고 하는 지금도 있지만
네.
그 잡지에다가 그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별로 관심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외신 기자들이
네.
그걸 주목하면서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되면서 일본의 안에서도 그걸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게 이제 다나카 금맥 문제
네, 금맥 문제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군요.
네.
그렇군요.
결국
네.
그래서 그 일본 천주계가 뭐 아주 엄청난 혼란에 빠져서
네.
결국 다나카 내각은 총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뒤에도 연달아서 이제 뇌물 사건이 네. 터집니다. 이건 네. 이제 아주 유명한 사건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뭐 국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금맥 문제 때문에 그 내각 총사직한 다음에는
네.
이 다나카 카쿠에 직접적인 뭐 수상이 되거나 또는 그 장관이 되거나 그런 지로 자기 영향력으로 구사할 수는 없었지만
네.
뒤에 숨어서
네.
무슨 비선실세처럼
네.
그렇게 여론전도 전치계에 아주 큰 영향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
그렇군요.
와중에
네.
그 와중에 그 사람의 그 수상이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 그 사건이었지만
네.
로키드 사건이라는 게
뒤늦게 이제
터집니다.
터지는군요.
1976년도에.
네.
네.
어떤 사건입니까? 로키드 사건이라고 하면 이게 비행기 회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미국의 비행기 회사인데요.
네.
네, 일본의 큰 그 항공회사가
네.
하나는 그 일본 항공이라는 자를
네,
있죠. 또 하나
있고요.
아나가 있잖아요. 네. 그
전일본 공수.
예. 네. 그 전일공에서 다음에 그 사용하는 비행기를 어디서 수입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미국에 있는 항공회사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중에 그 하나를 골라서 해야 되는데
네.
그때 바로 다나카 카쿠에가 수상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미국의 로키드사에서 돈을 받고 이 비행기를 쓰라 사라
네.
뭐 그렇게 지시했다는 이야기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체포됐죠?
네. 근데 체포됐는데 뭐 보석됐어요. 바로 그 다음 날에
네.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 나왔어요. 체포된지요. 네. 이제 죄목이 상당히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외국 무역 관리법 위반.
그렇죠. 외환법.
뭐 외환법 위반.
네, 그다음 뇌물죄.
네. 네.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보석되어서
네.
그 뒤에도 정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그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입후보를 했었죠.
네.
네, 그런 뭐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도 거기 지방 선거에서 계속 열렬히 지지를 아끼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선거에 나올 때마다 톱으로 당선됐습니다.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좀 낯짝이 두껍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약간 일본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얼굴이 두껍다? 아츠카마시라고 하나요? 네. 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네.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시대의 정치란 것은
네.
항상 그 유권자하고 그 어떻게 해서 연결을 시키느냐 이익을 주고
네.
주민들한테 뭐 좀 좋은 생활을 보증하겠다 뭐 하면서 네. 그 대신에 그 선거 때는 나를 밀어달라 그런 식으로 유지했었죠.
유착 관계가 네네. 있었군요. 네. 유권자와의 유착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의 선거에서 또
네.
탑으로 당선됩니다.
그렇습니다.
1986년까지.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중요한 직책을 가지거나 못했지만
네.
뭐 자신의 영향을 어떤 식으로 그 자민당 안에서 확보했느냐면 예, 그 당시에 그 캐파 촌치라는 게 있었어요.
네.
어떤 그 자민당 안에서도 리더라고 하는.
그래도 일본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해요.
예, 캐파 정치가 같은 뭐, 정당 안에서도 뭐 몇 개나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뭐 다섯 종류, 뭐 네. 여섯 종류, 뭐 그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타나카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 수가 제일 많았죠. 타나카파가 140명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140명이면은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 없어도
네.
자신이 입김이 간 그런 사람들이 다 전체를 좌지우지하니까
진정한 비선실세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듭니다.
네. 뭐 비선실세를 가면 사실은 누군지 잘 알 수 없다는
알 수 없는데
네.
네.
뭐 그 사람이 항상 뒤에 있다는 것을 다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비선실세보다는 보스네요.
그렇죠. 이제
뒤에 빠져있는 보스 같은 네네. 실세네요. 그냥.
네. 진짜 실세.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언론에서 하는 말이 그 야미쇼군이라고 네. 이름을 지었죠.
야미쇼군.
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숨어있는 장군입니다.
그리고 1985년도에 뇌경색으로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치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언제입니까? 93년도입니까?
93년도에. 네.
93년도에 결국은 네. 네. 사망을 하게 네. 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파란 한 장 인생이네요.
그러네요.
네, 정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나카 카쿠에이의 어떻게 보면 일생 네, 일대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나카 카쿠에이의 명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분의 다른 이제 스토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다음 시간에
네.
예,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재민의 일본연구소 2부에서 뵙겠습니다.